오늘은 자유 시리즈 중에 분노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000년 4월 21일 일자 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 사젠 마을에 사는 한 폭발물 전문가가 자신을 버린 부인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서 그 부인이 재혼하는 결혼식장에 50kg에 해당하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3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폭탄을 터뜨린 그 사람 자신도 목숨을 잃었답니다. 분노가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예입니다. 물론 모든 분노가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창조적인 생각을 못하고 분노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분노 때문에 과거의 덫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분노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분노 때문에 남과 자신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분노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에도 우리를 분노케 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마켓에서, 은행에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식당에서, 이런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그럼 수없이 우리가 만나고 일어나는 이런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또 30절 31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분노 자체는 잘못이 아님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be angry, 화를 내라 이렇게 말해요. 화를 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명령이 성경에 왜 나오는지 의아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분을 내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를 오래 섬겼던 펜테코스트 이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란 인간이 사랑의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감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이 상처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이다? 분노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거부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분노예요. 사랑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난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분노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나 정의가 침범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감정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상처입은 사랑이나 무너진 정의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분노하라, be angry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 그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를 내면 목사님이 화를 냈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화를 내는 게 정상이라니까? 분노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 화내요? 안 내요? 화내야 돼. 불공정한 것에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왜곡되고 침범당했을 때 화를 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나는데 분노 안 나는 척해요. 그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억눌러요. 그리고 분노를 하는 것이 비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감정이고 인간됨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분노 자체는 잘못이 아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분을 내어라, be angry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분노를 잘못 생각하여 이 분노의 감정을 계속 부인한다든지 억누르면 억압된 분노가 돼요. 분출되지 않는 분노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건강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억압된 분노, 분출되지 않는 이 분노는 계속해서 쌓이면 이것이 우울증이 되고 무력증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분노예요. 분노는 표출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밖으로 표출되는 분노가 있고 하나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분노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결과가 우울증과 무력증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육체적 질병을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감정적으로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억누르다가 엉뚱한 상황에서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분노를 폭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는요,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압력된 그 압력처럼 뭔가 분출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전기밥솥, 그 자동 그 스팀으로 밥이 데워지는데 마지막에 뭐를 해요? 이렇게 빼가지고 스팀을 나오게 해. 김을 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긴 그 분노의 감정은 이 압축된 그러한 수증기처럼 압력처럼 분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 장면 속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그들은 병자의 고쳐짐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몰래 염탐하면서 뭔가 옭아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모의합니다. 그러한 모의에 대해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들러보셨다. 성질을 내셨다는 거예요. 악한 그 모의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든 그런 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셨어요. 그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도의 집을.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분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분을 내어라 그렇게 해놓고 바로 따라오는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분노는 매우 위력적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를 그런 가능성이,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화를 내, 분을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야. 그러나 조금 잘못 다루면 이건 매우 위험하고 죄된 일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을 내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신 분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리가 침범당해서 화를 안 내셨어요. 공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거짓되게 그렇게 모의당할 때 그때 분노하셨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분을 내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개인의 바람과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기대와 요구가 충족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창피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공격받았을 때 분노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또한 조절된 분노였어요.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화가 나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악의가 없고 보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분노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할 때 어떤 분노를 해야 되냐면 의로운 분노를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침범당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었을 때, 거짓으로 왜곡되었을 때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반대로 해요. 내 기분이 상하거나 내 이익이 침범당했을 때만 화를 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의로운 분노를 해야 할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사랑이 거부되고 정의가 부인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분노해야 돼요.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분도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낙태나 매춘이나 지역감정이나 인간에 대한 각종 차별이나 권위주의나 독재나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비이기적이고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한다. Be angry. 그런데 화를 내는데, 분노를 내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는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에 뭐가 있어요? 타임 리밋이 있다는 거야. 시간이 제한돼 있어. 너무 오래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나를 해하게 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나면은요 잠이 잘 안 와, 그죠? 화가 나면 잠이 안 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갚아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분노는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돼요.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그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그리고 그 내면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암처럼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분노와 함께 잠이 든 사람은 분노와 함께 깨게 되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씁쓸하고 좌절감에 빠진 그러한 분노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에 대한 그 통제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만 맞아요.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한 내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 결정이 있어요.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지만 나는 그 화를 어떻게 낼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극과 반응, 스티뮬러스와 리스폰스 사이에는 뭐가 있다? 나의 주도적인 결정이 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나 나는 화를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사이에 나의 의지와 결정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분노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리되지 않은 그 분노를 마귀가 사용하여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하고 영리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태인지 공격해야 할 시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화나 있을 때, 내 마음에 분노로 차 있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 반응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취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혼해요? 성질 날 때 이혼하지. 화가 났을 때 이혼하지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그 결정을 화가 날 때 하면 되겠어요? 냉정할 때 해야지. 차분할 때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자는요 먹잇감을 찾을 때 그냥 아무나 덥석덥석 물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아요. 막 웅크리고 있다가 무리해서 낙오되거나 딴짓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짐승을 집중해서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삼는 것처럼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어떤 자가 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어떤 자가 거짓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어떤 자가 지금 경계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런 자를 살펴보고 무는 거예요. 아무나 물지 못해요. 아무나 사용하지 못해요.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그 가룟유다는 평상시에 거짓됐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도둑이었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제 은30이 생기고 이제 한몫 챙겨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는 더 이상 내가 기대하고 소망 갈 것이 없으니까 그냥 배신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데 갑자기 마귀가 예수님을 팔 그래 돈의 욕심에 대해 그 마음속에 넣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뭐냐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이런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 이런 분노가 들어오면 어때요? 그런 게 싹 사라져요. 복수심만 생겨요. 한데 안 갚음해주고 싶은 마음만 생겨요. 독한 말을 쏟아내고 싶어요.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들과 어떤 사람과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그 즐거움과 행복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빼앗길 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하세요? 근심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즐거움이 없다니까요. 평강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고 특권인데 성령님께서 근심하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옵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옵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신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북돋는데 성령님이 근심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건설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파괴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라는 거죠.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동역자 생키와 함께 한 마을에 집회를 갔습니다. 한 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았어요. 집회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왜 이럴까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에 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그 위원회 의장이 일어나서 회장을 떠났습니다. 그 집회 장소를 떠났어요. 화살이 표적을 맞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과 6개월 동안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갈등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찾아가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이곳에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날 밤 그 장소에 그 교회 그 집회 속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감격이 없을까요?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그런 심령이 상한 그런 분노와 쓴 마음과 악의와 악심과 원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 앞에서 회개하세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구나. 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풀어버리지 못한 그런 악의와 앙심과 분노가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그 부어주신 은혜를 막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을 흉신케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동 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노는요 자라요. 그래서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는 어떻게 점점 자라요. 분노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할 이 이유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다양한 형태의 악으로 어떻게 돼요? 발전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 이렇게 이 해결되지 않는 분노 마음에 간직하고 이 분노는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악독은 뭡니까? 비터네스예요. 쓴 마음, 마음속에 쌓인 씁쓸한 감정이에요. 노함은 뭡니까? 외부로 폭발된 순간적인 격정을 지칭하는 그런 분노보다 더 내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노여움인 거예요. 마음에 노여움이 있어. 이게 노함이야. 아까 말한 be angry, anger와 조금 다른 종류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떠드는 것, 클래머예요. 떠드는 게 뭐예요? 거칠게 말해요. 절제를 잃고 소리치는 것을 말해요. 절제되지 않고 막 소리를 쳐요 이제. 그 다음에 회방, 슬랜더. 이거는요, 중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거짓되게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슬랜더.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이에요. 멜리스. 이것은 모든 악함의 뿌리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이 모든 것이 분노와 연결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분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노여움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또한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 사회에서 받은 그런 분노들을 축적함으로 내 인격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는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있다가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성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이 나를 지배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내면은 얼마나 불행하며 비참함을 느낀가. 그리고 누가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가. 여러분 친구가 없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니까 또 목사님이 나 공격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친구가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라. 왜 없을까? 왜냐면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못할 때 내 안에 만들어진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노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우선요,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막 성질이 나, 그죠? 화가 나. 그러면 왜 화가 나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지? 누구 때문에 화가 나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 때 승질이 났어요? 왜 승질이 나지? 이유 없이? 왜 짜증이 날까?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승질 나는데 무슨 원인이고 무슨 뭐 점검이고 최선이고 이런 생각이 어디나 승질 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으로 셋을 셋이든지 냉수를 들이키든지 이빨을 닦든지 잠깐 그 자리를 떠나든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분노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면 그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제가 책을 분노 컨트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화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써놨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품고 대하는 것 같을 때, 답답한 심정일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기분일 때, 내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느껴질 때,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비하하거나 깎아내릴 때, 당연히 얻은 줄 알았던 것을 얻지 못할 때, 기대가 꺾일 때, 괜히 누군가 나서서 충고할 때, 나를 거만한 태도로 대하는 것 같을 때, 매정하게 나를 놀릴 때, 비판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내 한계를 존중하지 않을 때, 최후 통첩이나 위협을 받을 때, 누가 나를 발로 차거나 밀거나 때릴 때, 내 공간이나 영역이 침범당할 때,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자기 연민을 느낄 때,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 등등등등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심리학자들은 분노의 원인을 세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하나는 이기심이라니, 내가 편해지지 못하고 불편해지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주목이나 존경이나 인정이나 감사를 받지 못하거나 내 의사가 존중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 이기적인 것. 또 완벽주의, 완전을 요구하는데 그 완전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그 다음에 의심입니다. 남의 동기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사랑과 정의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은 다 네 번째죠? 사랑과 정의가 무너졌을 때 의분이 나는. 두 번째로 적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노를 어떻게 해요? 스팀을 내보내셔야 돼요. 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내보내야 돼요. 압축된 수증기를 뿜어내듯이 해소하지 않고 누르면 누를수록 압력은 더욱 커져요. 나는 지금 화가 났는가? 아니면 화나고 분노하는데 그것을 자그만 회피하고 부인하는가? 그래서 해결하려는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안 그런 척해, 외면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그 분노를 표출해요. 틱틱거리든지 아니면 쌀쌀맞게 하든지 아니면 밥을 태워서 먹인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표출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적절한 방법으로. 어떤 분은요, 화산처럼 그냥 한꺼번에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폭발형이야, 폭발형. 평상시에 너무 좋은데 한 번 승질나면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폭발형. 어떤 사람은 억압형이 있어요. 화내지 않는 게 경건이야. 참고 참고 참. 억압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누수형이 있어요. 누수형. 빈정되고 살살 긁어요. 누수형이야. 슬슬 내는 거야. 그런데 적절한 방법으로 내 분노를 표출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요, 화가 너무 나면 나 화났어 라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종을 친대요. 지금 엄마 화났다. 건드리지 마라. 나 지금 화났으니까 당신 말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종을 친.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써 유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내 기분이 이래요 하고 아이를 쓴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났어 이러는데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내 기분이 이래요.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I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분노의 일에 대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나의 기도나 기대나 요구나 미치지 못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분노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에요. 우리의 삶에 분노를 씻어줄 가장 좋은 방법이 용서예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3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갚아주고 되돌려주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고 싶은데 용서라뇨? 라고 이렇게 반문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용서는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그 대상을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행위예요. 정의로운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바른 판단을 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넘겨드리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를 위한 길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얼마나 갚고 싶어요? 되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 내 화남보다 하나님의 화가 훨씬 더 무서워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용서로 주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나는 그 분노로부터 어떻게 되어 자유로워지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평온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화남과 그 억울함과 그 분통을 다 주님께 쏟아내셔야 돼요. 주님 앞에 거룩한 척하거나 주님한테 화 안 난 척하지 마세요. 내 속, 내 감정 깊은 그 뿌리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다 쏟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그 저주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라앉고 또한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그때 있게 되고 바른 대처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기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화가 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그 화를 기도로 쏟아내어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겨진 그런 분노와 늘려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그분께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이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